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행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저기 이웃 교회인 자매 교회인 프로비던스 철치에서 그 10주년 기념일이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셔서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8월 11일 주일 설교 말씀은 김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사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책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구원이 필요한 이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책 전반에 걸쳐 죄악에 대하여 많은 양을 할애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첫 장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장의 중간 부분에서 그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에 대하여 썼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첫 장의 첫 구절, 15구절들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어떤 점들을 책망하시고 기소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그 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뒤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입니다. 첫째 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시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고소인이 되셨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1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은 네 번이 언급되었습니다. 2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가 언급되었습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2절에서 내가, 나를, 그리고 3절에서는 나의 이렇게 세 번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고발을 하시며 그 법정에서 자기 사건을 재판관으로서 다루고 계십니다. 2절의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보았다고 말하였는데 2절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의 계시라는 단어는 낮이나 밤에 실제로 환상을 보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선지자가 지각하고 깨달았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찰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했던 깊은 묵상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소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인간으로부터 나오거나 발견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요청하셨습니다. 2절 첫 부분에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 법정의 증인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게 들으라고 요구하신 것은 주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대립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하늘과 땅, 온 우주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분쟁을 목격하도록 소환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강력한 증인들의 소환은 청중들로 앞으로 들려지게 될 말씀의 심각성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접근법은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4장 26절 30장 19절 그리고 31장 2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과 땅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앞으로 있을 심판에 참여하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생명체와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셋째,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셨습니다. 2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제가 어제 TV를 보았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 어머니가 그 정신병동에 이렇게 감금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어머니가 정신에 대한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싶어하는 자식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는 이 뜻의 이 말씀의 그 무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은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거역한 매우 근본적인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 냉혹한 재판관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기소는 그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상처받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셨는데 그들이 장성한 뒤 아버지를 거역하는 모습은 가장 기본적인 배은망덕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을 양육하고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많은 인내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고 그들에게 이웃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 지위와 명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감사 대신 그분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역사에 적용되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배은망덕한 태도는 그들을 참으로 짐승들인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나귀와 소가 자신들의 주인에 대하여 아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배은망덕하게 만든 주요 원인은 그들의 이해와 통찰력의 결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3절에서 알다와 깨닫다라는 동사들의 다음에는 나와야 할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소와 나귀는 각자 자기의 주인이나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식과 이해의 대상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를 특정했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했던 기소는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범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데려와서 품으시고 돌보셨으나 그들은 그렇게 배은 망덕함을 보였습니다. 넷째, 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여기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1인칭이 아닌 3인칭의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3절에서 그들의 마음 배은망덕함을 언급하신 후 이제는 그들의 깊은 도덕적 부패에 대하여 고발을 하셨습니다. KJV 성경으로 보면 4절은 아 라는 감탄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류폴드는 이 구절에 아 라는 shame, 부끄럽다 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범죄한 나라라는 말은 그들이 갖고 있던 실제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단어는 고이 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뜻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가득 찬 백성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죄가 큰 백성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불법은 죄책을 의미하며 72역 성경에서는 이를 죄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죄가 항상 죄책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악의 종자였습니다. 종자는 NIV에서는 brood로 또 ESV와 NASB에서는 offspring으로 번역되어 무리 혹은 자손, 후손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악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아마도 불쾌한 뱀의 무리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행동을 하거나 부패하게 대처하고 행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들의 불행한 상태의 원인에 대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히브리어로 노하게 하다라는 경멸하다 또는 경시하다, 무시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의미를 사용하는지 간에 이 구절에 나타낸 태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분을 노하게 하거나 경시,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는 표현은 이사야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칭호이며 이곳에서 첫 번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점들을 초월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특히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무심한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처치가 극단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타락과 죄와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그들의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하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첫 구절들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면 이어진 다음의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외적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첫째,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의 황폐함의 극단적인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너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주님은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시며 유다의 죄악을 병든 사람과 같이 비교하셨습니다. 이전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의 도덕적 상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었다면 여기서는 외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첫 부분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편을 시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징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헛된 것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맞아도 더 많은 패역을 거듭하였습니다.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표현에서 머리는 지배자나 통치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족의 정부에는 건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마음이 피곤하였다는 표현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땅에 남아있는 용기와 희망의 결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 상처난 민족을 이렇게 모셔하셨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상처난 민족은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과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어느 부분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최근에 잔혹하게 가해진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반적인 치유 방법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상처처럼 아물거나 봉해지지 않았습니다. 출혈하는 상처들은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몇 가지 강렬한 비교를 하셨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을 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네, 셋째 주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땅의 상태를 문자 그대로 묘사하셨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아멘. 나라가 전체적으로 황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땅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 땅이 황폐해졌고 파괴로 인해 황야나 사막처럼 되었습니다. 성읍들은 차례대로 불탔습니다. 나라에 필요한 식량들을 제공하였던 들판은 적군에 의해 모든 생산물들이 약탈을 당하였는데 그 일이 농사를 짓던 사람의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경험은 더욱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땅을 점령하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파괴됨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전의 소돔과 같은 완전한 파괴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넷째 주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몇 가지 강렬한 비교를 하십니다. 따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딸 시온은 이스라엘의 한 여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성읍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파괴에 직면한 포도원의 망대에 비유되었습니다. 포도원의 망대는 포도원에서 파수꾼을 위한 임시막이나 쉼터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참외밭의 원두막이었습니다. 이것도 참외밭의 임시막이나 오두막을 의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위된 성읍에 비유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처음부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확기가 지난 후에는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바람에 휘날리는 기둥들이 들판에 반쯤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비롭게 개입하시어 몇몇 생존자들을 남기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멸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심판과 같은 정죄를 받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총체적 파괴를 면하게 하시며 몇 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이스라엘과 소돔과 고모라는 모두 똑같이 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같은 종말을 맞이해야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완전한 파괴와 황폐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피고인들을 소환하셨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피고들은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입니다. 지도자들이 방향을 제시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따른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악명 높은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과 동일시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는 모두 같은 종류였습니다. 모두가 악하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 법은 토라이며 NASB와 NIV에서는 교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절에서 시작되어 20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반으로 나눠서 문제를 제공하고 또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신의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미치는 특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법,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최소한 두 가지 요소들이 그것과 관련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나 교훈에 무지하였다면 그들은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에는 그것을 믿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둘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하여 가장 통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을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예를 들어 호세아 6장 6절, 아모스 4장 4절, 5장 21절에서 25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예레미야 7장 4절과 21절 이후 구절들 그리고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재물 자체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잘못 뒤여진 재물에 적대적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희생재물을 허용하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께서 모세에게 제사의 재물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본문에 반대되어졌던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자기들의 공로를 얻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거나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을 갖춘 채로 알맹이 없는 믿음으로 드려진 불건전한 영으로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는 만약 우리가 죄의 회개함이 없이 그 죄성을 죄된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그리고 성령의 감화 없이 죄진 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관계가 어긋난 것, 잘못된 것을 화해하거나 그런 그 다시 reconcile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매우 많은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때 그들이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숫양, 숫소, 어린 양, 그리고 염소의 기름과 피가 풍부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희생제물에 관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에서 아무런 기쁨을 얻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JV 성경으로 11절을 보면 처음에 to what purpose? 무엇이 유익하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한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KJV 성경은 to what purpose?로 번역하였습니다. ESV, NASB, 그리고 NIV 성경의 이 부분을 직역하면 너희의 수많은 제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도 거기에는 기쁨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재물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재물에 대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물들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구절의 모든 번역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들이 재물을 드리던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의 가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미를 두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드리는 재물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에 있습니다. 거칠이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후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내었다는 성취감에 도취되어 떠나시진 않으십니까? 셋째,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하나의 질문을 통해 그들을 기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하나의 질문을 통해 그들을 기소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요구하다의 히브리 단어는 청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야곱이 자신의 장인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자 그에게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9절 말씀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자신들이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의 율례가 그런 절차들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제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제사가 불건전한 태도와 함께 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자기들이 제사와 제물을 드린 것을 공로를 얻는 행위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은 공로를 얻으려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이 행한 일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평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결국 그저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지나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12절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는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에 제사에 관한 법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추가된 설명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라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성전의 뜰을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것에 대해 이사야가 이것은 성전 뜰을 짓밟는 것일 뿐이라는 낙인을 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짓밟다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9장 33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가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주님의 명령대로 죽임을 당한 이세벨 여왕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경멸스러웠고 전혀 명예롭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을 주님의 명예를 경멸하였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의 기소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셨습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곳에서 제시한 내용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하느님께서 금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번제를 통해 올려지는 연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과 제약된 태도로 인해 오히려 공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재물, 가치가 없는 재물, 그리고 의미가 없는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분향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향은 매일 아침 제단에 태워졌으며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분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지어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나 이런 향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것을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임들이 하나님께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예배를 통해 그들이 하였던 모든 것은 단지 죄악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나열된 모든 비난 중에서 두 가지만을 꼽는다면 그것은 악행과 헛된 예배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배자들의 삶에서 함께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점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들의 혐오스러움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언어가 타오르는 진노의 언어였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의 죄에 대한 절대적인 책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죄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특정된 책망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그들은 올바른 예배에 대한 각성을 했어야만 합니다. 월삭, 안식일, 거룩한 모임, 그리고 제사는 모든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의 정수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뒤에 죄악된 삶이 숨겨져 있고 그러한 삶을 바꾸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진실한 마음 없이 제물을 드리는 행위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하늘에 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분의 귀를 돌리시고 그 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부의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또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인행위에 연루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살인을 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심각한 죄를 범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11절의 질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성전에 와서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거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예배 장소에서도 여전히 많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예배자여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그분의 기소를 듣게 하셨습니다. 1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필요성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못하는 짐승보다 못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음성에 무감각하며 이해력이 결여되었습니다. 1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죄, 불법, 악, 그리고 부패함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은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여호와와 그분의 언약의 백성 사이에 물리적인 분리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이미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 하나는 약속된 땅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1장 7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그들 자신에게는 만족감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재물을 드리는 동기와 목적을 물으셨으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드려진 재물은 그분의 성전을 짓밟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드린 재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거부되었고 그들이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예배자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잠언 2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 질문은 너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수한 제사들의 재물들을 드렸느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는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결론을 짓는다면 이 이사야서 오늘 다뤘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죄성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린 이 잘못된 예배드림은 우리를 더욱더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잘못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화받지 못하고 못한다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죄된 마음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과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 부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예배로 인해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